지난주 화요일에 프랑스의 르 피가로라는 매거진에 특별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알랭이라는 노 부부가 벽장을 정리하다가 다락방에서 오래된 가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고상에 그것을 넘겼고 150불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중고상이 특별한 물건이라 생각이 들어서 경매에 붙였고 그 값은 460만 불에 낙찰이 되었어요. 이 가면은 특별한 가면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봉의 팡족이라는 곳에서 만든 희귀품인데 은길 가면이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가면이 피카소 그림이라든가 또 모딜리아니 같은 거장들에게 얼굴을 길쭉하게 그릴 때 영감을 준 가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10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알랭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민사소송을 걸어서 낙찰금의 얼마를 돌려받기를 원했지만 법정은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노 부부가 그 작품의 값을,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60억이나 되는, 460만 불이나 되는 이 값어치를 모르고 150불에 팔아버린 할아버지. 이 땅에서 지상에 가장 소중한 고귀한 이름 하나가 있다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임마누엘 그 이름을 혹시 벽장 속에 다락방 속에 그냥 방치해 두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만 남겨두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내 흐르는 눈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밤에 흐르는 나의 아픈 그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는 우리 주님, 무너지고 쓰러져도 낙심해도 그 순간에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가슴에 새겨져 계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만나야 될 주님이 이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우리의 주님. 크리스마스 캐롤은 이곳저곳에 들리지만 추위에 불빛은 밝혀지고 있지만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설문조사를 하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먼저 떠오르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32%,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22%, 크리스마스 파티가 21%, 콘서트 공연 7%, 예수님은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물었을 때는 축제가 18%, 구제하는 시간이 24%, 소중한 시간 50%,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는 8%의 사람들만이 응답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모든 게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다라는 사실, 그 임마누엘 주신 그 주님을 나에게 가슴에 새길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에 만나게 될 임마누엘, 이 말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사인을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이름 임마누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자가, 무한자가, 유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말씀. 오늘 임마누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는 임마누엘 어떤 뜻이 있는지, 과거의 임마누엘 그리고 현재 임마누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러 갑니다. 먼저 첫 번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이 처음 나오지만 사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언제나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대화하시고 교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그 교제에서 끊어져 버린 것이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났지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인간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430년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40년 그 척박한 광야 땅에서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 주신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라면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희망의 미소를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임마누엘을 느꼈던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임마누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 이루고 있고 두 지파는 남유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황은 지금 한 제국이 일어났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세계 사회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저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펼칩니다. 아람이라는 수리아 나라를 공격하고 조금 있으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좀 지나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동맹군을 맺어서 Anti-Assyrian Coalition, 아수르 반아수르 정책을 펴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남유다에게 부탁을 해요.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동맹군을 만들어서 저 아수르에 대항을 하자. 이제 남유다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있어요. 하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동맹군을 만들어서 아수르에 대항할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 아수르와 함께 동맹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왕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죠. 그러나 결국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저 강대국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될까요? 나중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도 12년 후에 멸망을 시키고 아람도 앞으로 2년 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에게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힘이 센 나라와 함께 동맹군을 이루어야 나라가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혜로운 판단을 짓겠어요. 백성을 구제해야 될 왕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이 결정적으로 잊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와 함께 계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에게는 개입되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위기를 돌파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죠. 참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갔던 요셉 스토리를 잘 기억합니다. 모든 게 다 불합리하고 어쩌면 죽음의 위기에 놓였지만 요셉이 의지한 것은 그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감옥 안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요셉.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합니까? 사람 메삭 아벳느고, 왕이 우리를 품을 뿌리에 던지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고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우상 숨기기를 거부했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까?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음행이 떨어졌지만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잔을 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평안한 모습으로 던져진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들의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당연히 아멘이죠. 더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행동하고 있는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벽장 속에 다락방 속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진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을 때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죠? 지팡이를 들라. 모세가 의존한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당장 걸어오라. 베드로가 바라본 것은 풍랑에는 바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뢰가 필요한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평소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 중요한 그 순간이 다가올 때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평소 때 내 생각, 평소에 내 신앙 습관, 이제까지 배워왔던 성경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Ask a sign of the Lord your God.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 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구하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노라고. 지금이라도 이 어려운 시기의 위기 순간에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당장이라도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 자신의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려고 당신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겁니다.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었던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칠족석을 칠 때 그 여리고성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기회, 광야의 철흙 같은 허감 같은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늘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떨어뜨리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위기 순간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라. 이 사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줄 수 있는 계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아하스의 왕은 너무나 의외로 반응을 합니다. 아하스가 말하되 나는 하나님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얼핏 보면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요. 내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미 내 갈 길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강대국 아수르와 동맹 맺기로 결정을 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막아버리고 자신의 뜻을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아하스, 기도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을 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거부해버렸던 왕. 저는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두고 아하스 신드롬이라고 하나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개입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간 사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마치 하얀 도화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림이 제일 정확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마치 동양화를 바라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수묵화를 보는 것이나 똑같아요. 여백이 있고 공간이 있고 하늘이 있고 호수가 있는 그 안에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 넣어주세요. 그러나 아하스 신드롬에 걸린 사람은 여백을 거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아하스와 비슷한 위기에 처했던 왕이 있죠. 아하스 왕 다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더한 위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처치하라고,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때인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죠? 벽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아수르의 손에서도 건져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보았노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된, 하나님이 답이 된 사람, 이것이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기대해야 될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탄의 노래를 부르고 크리스마스 추리에 불을 밝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위기 속에, 상황 속에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래드 피트 배우가 있죠. 롤링스톤이라는 매거진에 그가 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차나 집이나 나름대로의 성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력감, 상실감, 절박감, 외로움에 더 빠져들고 있을까요? 다른 무엇을 찾아야 됩니다. 현대는 영혼을 마비시키고 영적인 고사를 지키는 골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에요. 기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이 무엇입니까? 브래드 피트의 대답입니다. I don't know. 저는 잘 몰라요. 사람들은 성공과 재물을 향해서 달려가요. 나는 그 성공과 재물의 맨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전부를 가지는 순간 홀로 남게 될 뿐입니다.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지 못하고 평안한 잠을 깨어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한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근본 해답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못한다면 모든 걸 다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의 평안한 잠도 약속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아하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곁에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가슴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 가치를 몰랐던 사람,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수르의 기대였고 결국에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그 아하스 왕을 죽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의지했던 세상이 그를 배신하게 된 것이었어요. 아하스 시대 때, 이스라엘 이사야 시대 때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임마누엘의 이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많은 허물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참 좋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임마누엘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늘 이 사건 730년 이후에 세상에 오셨어요. 진정한 임마누엘, 말씀이 아니라 실체가 오신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삶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떤 의미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답게 고백해놓은 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박상 목사님의 새벽 기도 때 구성동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말씀을 성취했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성취자, 동행자, 구성동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것은 이 구원자, 성취자,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아하스 신도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너무나 빽빽하게 그들의 그림을 채운 나머지 여백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못 받게 되죠. 어떤 예수를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그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왕을 기다렸던 사람들, 영웅을 기다렸던 사람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그들을 포로에서 구원해 줄, 로마의 삽자에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는 너무나 연약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이었어요. 그들의 그림에 맞지 않았던 메시아가 탄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으로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극적인 변화,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매 순간 감격에 찬 바울 같은 인생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잠하게 조금씩 조금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삶이 펼쳐지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나에게 계신다면 내 삶은 새로워지고 새로운 하늘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흐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자로 주님이 보이십니까? 불면의 밤을 때로는 고통스럽게 보낼 때 잠잠하게 내게 다가오셔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 아무도 모르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막막한 아픔의 길을 걸을 때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현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북한에서 949일을 감옥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독방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목사님, 목사님이 마침내 풀려나게 되셨죠. 사람들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나게 되면 그 트라우마로 오랜 세월 고생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은 나오시자마자 사람들에게 만나고 기쁨으로 대하고 평강 가운데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모두가 이상히 얘기할 정도였어요. 목사님께 사실 말씀입니다. 치륵 같은 고통 속에서 사형 선고를 당했다가 무기종신형 노동형을 받았다가 매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보내는데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뭘까요?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독방 속에서 어둠 속에서도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 그 사랑하는 주님이 그의 손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독방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벽장 속에 갇혀 있다면 모든 걸 다 누린다 하더라도 우린 현실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현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임마누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대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나 같은 죄인된 몸, 허물진 몸, 연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크신 날개빛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많은 세상의 풍파 속에 고난 속에 무너져 있는 낙심에 있는 나에게도 지금 여전히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미소 짓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 어떤 상황에도 또 일어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광야길에 걷는 분이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폭풍에 내던져진 인생도 계시겠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망의 항구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이 땅에 허물진 인생 속에 오셔서 생명의 꽃을 피우시고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신 우리 하나님, 사방이 막히고 허감의 동굴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동굴 안에서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망의 날개짓을 펴며 아픔과 눈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상의 노래를 부르며 땅 위의 순례길을 다하는 날 동안에 하루하루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교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젊은 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삶을 던지는 사랑하는 종들, 우리 한생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고결하게 불태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하신 우리의 주님, 매 순간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폭풍에 내어 맡겨진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격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